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군이 8일 동해상에서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들은 이날 동해상에서 해경과 합동으로 독도 주변에서 정례 방어 훈련을 했다며 내일까지 훈련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은 해군 구축함 등 수상함 10여 척과 해상 초계기, 헬기 여러 대가 투입됐고 일부 해병대 병력도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군 당국을 인용해 훈련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려고 상륙하는 외부 세력의 시도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군은 이번 훈련이 1986년부터 해마다 두 차례씩 실시하는 연례 훈련의 일환으로 한일 관계 등 외교 정세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이날 한국 외교부와 도쿄의 한국 대사관에 이번 훈련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즉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의 일부라며 한국이 섬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의원 과반을 확보해 미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실시될 미 대통령 선거는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7일 6개 주에서 실시된 민주당 경선에서 서부 캘리포니아주와 동부 뉴저지, 남서부 뉴멕시코, 또 북서부 사우스 다코타주 등 4곳에서 승리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이에 따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에 필요한 과반을 훌쩍 넘긴 2,497명의 대의원을 확보해 미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반면 몬타나와 노스다코타주에서만 승리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다음 달 전당대회까지 경선에 계속 완주할 뜻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했으며 조만간에 클린턴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이날 실시된 5개 주 경선 모두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을 포괄적이고 적절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시리아에서 공습작전을 벌이는 러시아 전투기를 5인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두 개의 국가로 인정하는 방안과 이스라엘의 대테러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모스크바 방문은 양국 간의 국교 회복 25주년을 기념해 열렸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푸틴 대통령과 함께 볼쇼이 극장을 방문해 25년 뒤 양국은 이날 저녁을 양국 관계의 전환점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군이 폴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중해에 두 대 항공모함을 배치합니다. 미 국방당국은 이달 안으로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이 걸프만을 거쳐 지중해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엔 이미 해리 트루먼 항공모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중해 두 개의 미 항공모함이 배치되게 됐습니다. 미군 유럽사령부의 데니 헤넨데즈 대변인은 추르먼 후와 아이젠 호의 배치는 순위파 무장세력 ISIL 소탕과 훈련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이 같은 한국 모함의 배치가 지난해 합의된 나토 국방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테니스연맹이 세계적인 여자 테니스 선수인 러시아의 마리아 샤라포바에게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샤라포바 선수는 이에 따라 올여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출전이 사실상 좌절됐습니다. 이번 징계는 샤라포바가 지난 1월 호주 오픈 테니스 선수 대회 후 실시된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샤라포바는 이미 지난 3월부터 경기 출전이 중지됐었습니다. 샤라포바는 국제 메이저 테니스 대회에서 5번을 우승한 러시아의 간판 미녀스타로 지난 11년 연속 세계 여자 운동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었습니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그러나 8일 샤라포바가 약물 파동으로 많은 광고 계약이 해지되면서 지난 11개월간의 수입이 총 2,119만 달러에 그쳐 순위 2위로 내려앉았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최상진입니다. 맹모 삼천지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세 번이나 이사한 맹자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현대판 맹모 삼천지교라고 해야 할까요? 요즘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입시를 위해 입학시험장 주변 비싼 호텔이나 고급 아파트를 몇 달 전부터 예약한다고 하는데요. 북한도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김일성 대학이나 김책공대와 같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맹자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2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고 무더운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6월 9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0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6도에서 30도, 신의주 15도에서 26도, 개성 16도에서 29도, 함흥 15도에서 27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3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Be The Voice의 노래입니다. All Together Alone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3,000m 깊이의 유인 해저기지를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군사 방위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8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에 난민 대표팀이 출전합니다.
네. 자 먼저 중국이 남중국해 건설한다는 유인 해저기지 이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네, 중국 과학기술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이 남중국해 해저 3,000m 지점에 우주기지에 견줄 만한 이 첨단 기술을 갖춘 유인 해양 탐사 시설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중국은 이 유인 해저기지를 통해서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탐사하고 해양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계획이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건가요?
예, 중국 정부가 지난 2013년 말에 용궁이라는 이름의 이 해저 탐사기지 건설 장기 계획을 입안했고요. 지난 2월 말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전인대를 통해서 이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심해 해저구역 자원탐사개발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미국이 남중국해 파라셀군도, 중국명 시사군도에 전함을 파견해서 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한 바로 직후입니다.
네, 자, 이 해저기지에 대해서 공개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당초 계획은 해저 2,500m에서 50명이 동시에 최대 두 달까지 머물 수 있는 가로 22m, 세로 7m, 높이 8m, 무게 약 250톤인 이 시설을 만드는 걸 목표로 이 설계는 중국의 첨단 유인 잠수정인 자오룽호에 활용된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됐는데요. 이 계획이 입법화되면서 해저 3,000m 지점에 설치하는 걸로 규모가 더 커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이 최근 중국 또 주변 국가 또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기지가 군사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중국의 국채 연구 기관인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의 아시아 태평양 세계 전략 연구원의 슈리핑 연구원은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저 정거장을 건설하는 건 어떤 나라도 겨냥하지 않는다면서 이 평화적인 목적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슈 연구원은 이 시설을 주로 민간 목적으로 이용할 거지만 일부 군사적인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여지를 뒀습니다.
예, 실제로 중국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군사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건설 중인 인공섬 공사에도 이민 해방군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요. 남중국해 주요 섬의 지대공 미사일과 전투기를 비롯해서 이 첨단 무기도 속속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중국해 북단 하이난성에는 중국 해군 잠수함 기지가 건설돼서 이 군사 거점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요. 타이완 언론은 지난해 미 해군 정보부 보고서를 인용해서 중국의 하이난성 사니아 야롱만에 세계 최대 핵 잠수함 기지를 건설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과 인도의 정상회담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화요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방의 주요 매체들은 중국 견제라는 이 공통의 전략적인 목표 아래 미국과 인도가 안보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할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인도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나 됩니까?
예, 인도는 핵무기를 비롯한 전략무기 체계를 보유한 세계 4위의 군사 강국인데요. 특히 막대한 인구와 정보통신 분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안에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잠재적인 대항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인도의 군사적 협력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벌써 두 나라의 합동 군사훈련 계획이 알려졌는데요. 인도 유력 일간지인 타임스 오브 인디아 화요일자 보도를 보면 미국과 인도 해군이 태평양과 인도양을 오가면서 실시하는 연례훈련인 말라바르가 10일부터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 미군기지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됩니다.
네, 자, 이 훈련은 예년에는 태평양과 또 인도양을 오가면서 실시됐었는데 네. 올해는 일본에서 진행이 되는군요.
예, 특히 오는 14일부터 나흘간은 오키나와 인근에서 미국과 인도, 일본 이렇게 세 개 나라 함정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해상훈련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훈련이 열리는 해역은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 중국명 다오이다오 열도와 멀지 않아서 세 나라가 직접적으로 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거라고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예, 미국은 인도를 방위 분야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해서 핵심 방위 산업 기술을 공유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고요. 두 나라는 또 양국의 군사기지를 서로 사용할 수 있는 군수지원 협정을 곧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현재 인도의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MTCR 34개 회원국이 모디 총리의 워싱턴 방문에 맞춰서 인도 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개막 두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소식 살펴보죠.
예, 오는 8월 5일에 개막하는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은 여러모로 이 최초라는 기록을 남길 예정입니다. 먼저 지난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후 1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남미 대륙에서 개최되는 대회고요. 또 하나 이 사상 첫 다국적 팀이 출전합니다. 이 네 개 나라 출신 난민 10명으로 구성된 난민 대표팀이 그 주인공입니다.
네. 자, 난민 대표팀이라고 하면 내전 중인 시리아 같은 곳에서 빠져나온 운동선수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난민들 가운데 올림픽에 출전해서 세계 각국 선수들과 겨룰 10명의 면면을 소개하고 이들이 한 팀을 이뤄서 각 나라 대표팀과 동등한 자격으로 경쟁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난민 대표팀 어떤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요?
예, 리우올림픽 난민 대표팀은 최근 시리아를 탈출한 수영 선수 2명과 콩고 출신 유도 선수 2명, 에티오피아를 탈출한 마라톤 선수 1명, 남수단 출신 중거리 육상 선수 5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예, 시리아에서는 오랫동안 내전이 진행 중이고 콩고, 에티오피아, 남수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들 선수들은 모국을 탈출해 나왔기 때문에 출신 국가를 대표할 수 없거나 혹은 이 출신 국가가 올림픽 대표팀을 꾸릴 형편이 안 된다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선수들 각자 사연이 있겠군요.
예, 언니와 함께 시리아를 탈출해서 목숨을 걸고 에게해를 건넌 이 유스라 마딘이라는 이 18살 소녀의 경우 이 타고 있던 보트가 얼마 못 가서 이 바다 한가운데서 가라앉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하지만 수영에 소질이 있었던 유스라는 언니와 함께 이 물에 뛰어들어서 필사적으로 보트를 인근 해안가로 밀어냈고요. 이 자매 덕분에 동행한 난민들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그리스 레스보스 섬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수영 종목 출전 선수인 25살의 라미 아니스 씨는 이 시리아에서도 내전이 가장 치열한 이 북부 도시 알레포 출신인데요. 겉옷과 셔츠, 바지 각각 두 벌만 챙겨 시리아를 탈출했는데 이 라미 씨는 내가 가진 에너지로 올림픽에서 좋은 결과를 낼 걸 믿는다. 올림픽에서 뛰는 내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뿌듯하다고 국제올림픽위원회 측에 밝혔습니다.
네, 자, 참가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역경을 딛고 참가하는 거기 때문에요.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성명에서 이들의 올림픽 참가는 모든 난민들이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도록 용기와 인내를 주기 위한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고요. 국제올림픽위원회도 이들을 특별히 대우하기로 했는데요. 남인 대표팀은 이번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개막식에서 개최국 브라질보다 앞서서 올림픽기를 들고 입장하고요. 이들 가운데 수상자가 나오면 올림픽 주제가를 연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근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미국 민주당의 대선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7일 캘리포니아 등 6개에서 열린 경선에서 대부분 승리하면서 민주당을 대표할 대통령 선거 후보로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미군이 4년 만에 처음으로 항공모함 4척을 동시에 임무 배치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또 미국의 명문대학인 스탠포드대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 약한 처벌이 내려져서 논란을 빚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이 됐군요.
네, 미국 시간으로 어제였죠. 7일 6개 주에서 민주당 예비선거가 실시가 됐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뉴저지와 뉴햄프셔, 사우스다쿠타주에서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누르고 승리했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50% 이상의 지지율로 승리를 확정했는데 이로써 당 대통령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수를 훨씬 넘긴 그런 많은 대의원을 확보하게 됐고요. 클린턴 후보가 뉴욕 브루클린에서 승리 연설을 하면서 지지자들과 기쁨을 나누는 소리를 잠시 들어보시죠.
We've reached a milestone. The first time in our nation's history that a woman will be a major party's nominee.
클린턴 후보가 우리가 새로운 이정표에 도달했다고 말을 하면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사실을 강조하자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클린턴 후보 본인도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만 미국 언론들도 클린턴 후보의 대선 후보 확정에 대해서 아주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성이 미국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처음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이 여성이 상원 의원 또 국무장관을 거쳐서 다시 이제 대통령 선거에 이제 민주당 최종 후보로 결정되면서 백악관 입성을 노리는 것 자체가 아주 뭐 다 처음 있는 일이죠.
예.
클린턴 후보 역시 자신이 이 성별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뜻하는 유리천장을 깨는 데 공헌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클린턴 후보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Tonight's victory is not about one person. It belongs to generations of women and men who struggled and sacrificed.
오늘의 승리가 누구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이 순간이 가능해지도록 세대에 걸쳐서 희생한 많은 사람들의 승리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네. 자, 클린턴 후보가 이렇게 민주당의 후보로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만 아직 경선 과정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죠?
네. 다음 달 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공식 지명을 받음으로써 최종 후보가 이제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인데요. 사실 그 전에 워싱턴 DC에서 예비 경선이 한 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지명되는 데 필요한 대의원 수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큰 의미가 없죠.
네. 자, 이렇게 클린턴 후보가 사실상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 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이렇게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이 7일 이 승리를 자축하는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을 했는데 하지만 이 민주당 내 경쟁자였던 샌더스 후보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습니다. 클린턴 예. 후보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샌더스 의원이 미국이 직면한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많은 유권자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은 것을 축하했는데요. 다시 한번 클린턴 후보의 발언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Senator Sanders, his campaign, and the vigorous debate that we've had about how to raise incomes, reduce inequality,
샌더스 후보를 샌더스 상원의원 이렇게 부르고 있죠.
예.
경선 과정에서 열띤 토론을 통해서 임금 인상과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민주당에 매우 유익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하지만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자제를 갖추지 못했다. 적합하지 못한 인물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샌더스 후보는 줄곧 경선을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7일 경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샌더스 의원이 노스다코타주, 몬태나주에서 승리는 했지만은 대의원이 많이 걸려있는 주들이 아니라서요. 대세를 뒤집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경선을 완주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샌더스 후보가 7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면서 오는 14일에 있을 마지막 경선지 워싱턴 DC까지 이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들어보시죠.
And then we take our fight for social, economic, racial and environmental justice to Philadelphia.
사회와 경제, 인종, 또 환경 정의를 위한 싸움을 필라델피아로 이어가면서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경선을 계속하겠다. 중도에 사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샌더스 후보는 예비선거 승패에 상관없이 지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슈퍼 대의원들이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클린턴 후보의 민주당 최종 후보로서의 확정이 사실상 이제 결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렇기 때문이겠죠.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샌더스 후보를 만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아직 이 클린턴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 선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로 경선 승리를 축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백악관에서 샌더스 후보와 곧 만날 예정인데 미국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샌더스 후보의 경선 포기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공화당도 5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있었죠?
네, 공화당에서는 이 트럼프 후보 외에 다른 후보들은 이미 다 사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5개 주 모두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의 멕시코계 판사에 대한 인종 문제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공화당 안팎에서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어제 오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멕시코계 판사라면은 트럼프 후보가 한때 운영했던 트럼프 대학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이 트럼프 후보에게 법정 출석을 명령한 바로 그 판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 곤살레스 쿠리엘 샌디에고 연방 판사인데요. 트럼프 후보가 불법 이민자의 미국 입국을 막기 위해서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다. 또 그 비용은 다 멕시코로부터 받아내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 때문에 멕시코계인 쿠리엘 판사가 자신에게 편견을 갖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예.
그런데 이 발언이 인종과 종교차별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클린턴 후보는 물론이고요. 공화당 내 지도부에서까지 잘못된 발언이었다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 이 상황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직접 유세 현장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소신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My goal is always again to bring people together. But if I'm forced to fight for something I really care about.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 민족 관련 비난 발언에 대한 비난을 인식한 듯 자신의 목표는 사람들을 단합시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자신이 싸워야 할 문제가 있을 땐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후보에 대한 이런 논란 때문에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의원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사실 뭐 대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지지를 했다가 철회하는 건 사실 이례적인데요. 그만큼
예.
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죠. 마크 커크 상원 의원인데요. 이례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성명에서 트럼프의 발언은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미국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공화당의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도 트럼프 후보의 발언은 인종차별주의적이라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은 안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4년 만에 처음으로 항공모함 전단 4개를 동시에 배치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일본 요코스카항에 정박 중이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지난 4일 통상적인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행했다고 미군 제7함대가 밝혔습니다. 이로써 임무 수행을 위해 배치된 미군 항공모함 전단이 4개가 됐는데요.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미군 항공모함 전단 4개가 동시에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건 지난 2012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나머지 배치된 그 항공모함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존 스테니소가 남중국해에 배치돼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죠. 그리고 해리 트루먼호 항공모함은 중동에서 시리아와 이라크의 ISI를 겨냥한 공습 임무를 이미 수행 중이고요. 여기에 지난 1일 미국 버지니아주 노포크항에 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호도요. 중동 해역을 향해서 출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만 해도 활동 중인 미군의 항공모함이 두 척이었는데 이번 달 들어서 두 배로 증가해서 네 척이 된 것입니다.
네, 자 미국의 항공모함은 총 몇 척이나 됩니까?
미군이 현재 10척의 항공모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치된 4척 외에 칼빈슨호와 조지 워싱턴호가 각각 미국 서해안과 동해안 근해에서 평가훈련 중이라서 비상시에는 출동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7번째 항공모함 조지 부시호도요. 이달 안에 훈련에 돌입해서 연말까지 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항공모함은 10척인데요.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라는 곳에서 11번째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호가 이미 건조가 마무리 단계인 상황입니다.
네. 자, 미군이 이렇게 항공모함 배치를 늘린 배경은 뭘까요?
그런 질문이 미군 관계자를 향해서 이제 던져졌는데
네.
미군 측은 특별한 위기에 대응한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전력 운영 계획의 일환이라고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펜스 뉴스는 지난 2012년 국방 예산 감축으로 항공모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최근 배치를 늘린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다른 무기 체계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항공모함만의 상징성이 있고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응해서 미국도 항공모함 배치를 늘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군이 항공모함을 배치함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활동을 견제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미군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테니스호의 경우에 남중국해에 지금 가 있는데요.
예.
과거와 달리 남중국해에서 특히 오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일에 일본에서 출항한 레이건호도요. 남중국해에서 스테니스호와 함께 이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고요. 한편 ISL 공습 임무에 투입된 트루먼호도 아라비아 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에즈 운하를 따라서 지중해를 오가면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이 미국 항공모함의 홍콩 입항을 거부했었죠.
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지난 4월 스테니스호의 홍콩 입항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중국이 그동안에 미국 군함의 홍콩 입항을 일반적으로는 허용하면서도 군사적으로 긴장이 고조됐을 때는 거절한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스테니스호의 입항이 거부된 건 지난 2014년 8월 이후 처음이었는데요. 중국은 앞서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스테니스호를 직접 방문하고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소화하기 위해 미군 정찰 활동을 늘릴 것이라고 밝히자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고 이번에 입항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네. 자, 미군의 항공모함 전단 어떻게 구성되나요?
전단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요.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지난 3월 미한 연합훈련에도 참가했던 스테니스호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24층 건물 높이의 갑판 크기도 축구장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예.
또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 등 군용기 80여 대를 탑재하고 있고요. 또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항공모함 전단에는 여러 척의 구축함과 순양함, 미사일 장착 핵 잠수함도 포함됩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스탠포드 대학 수영 선수에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지방법원의 에런 퍼스키 판사가요. 지난 2일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는 여성을 대학 캠퍼스에서 성폭행한 이 학교 수영 선수에게 구치소 복역 6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배심원 재판에서는 터너에게 3건의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최대 징역 14년형에도 처해질 수가 있었는데 실제 6개월 복역만을 선고했기 때문에 사실 훨씬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이죠.
예. 자, 이렇게 형량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퍼스키 판사는 장기 복역이 20살 청년인 이 브록 터너라는 이 피의자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이 터너가 지역사회에 계속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밝혔는데요. 터너가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고 사건 당시 마약 등에 취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발생한 거군요.
네, 지난해 1월이었는데요. 캠퍼스 내에서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죠. 지나가던 학생들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체포가 됐고요. 앞서 올해 3월에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고 말씀드린 대로 지난 2일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판사의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피해자의 편지가 공개가 됐군요.
네, 재판 당시 피해 여성이 범죄가 벌어지던 상황 또 비참한 심경을 밝히는 편지를 낭독을 했는데 무려 7천 단어가 넘는 장문의 편지의 전문이 인터넷에 공개됐는데 피해 여성은 편지에서 당시에 두려웠던 상황을 묘사하는가 하면 사건으로 인해 무너졌던 삶을 추스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려는 노력을 담고 있는데 이 편지의 조회수가 7년째 1000만 건이 넘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높죠. 거기다 가해자 터너의 아버지의 탄원서가 또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가해자 아버지 탄원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탄원서는 법원에 제출된 것인데요. 20분간의 행동으로 20년이 넘는 아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가혹한 대가다 이렇게 밝힌 건데 그러자 인터넷에서 이런 내용을 접한 인터넷 사용자들은 아들의 범죄를 감싸는 아버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 퇴진 운동이 벌어지고 있군요.
네.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청원을 위한 의견을 모으는 더 체인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퍼스키 판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청원이 진행 중인데 어제 현재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동참을 했다고 하고요. 이 퍼스키 판사의 퇴진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퍼스킨 판사를 주민 소환제에 붙인다는 계획인데 임기 중인 공직자를 주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고요. 소환이 이루어지면 지려면 일정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을 해서 해당 공직자의 소환을 함께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서명을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받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예.
퍼스키 판사 퇴진 운동 측은 산타클라라 카운티 유권자의 20%의 서명을 받으면 오는 11월 소환 여부에 대한 주비 투표를 할 수가 있다면서 서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리 코모의 노래입니다. Magic Moments 함께 들어보시죠.
Telephone call that tied up the line for hours and hours. The Saturday dance, I got up the nerve to send you some flowers. Magic moments, memories we've been sharing. Magic moments, when two hearts are caring. Time can't erase.
cheered whenever our team was scoring a touchdown.
The time that the floor fell out of my car when I put the clutch down.
The penny arcade, the games that we played, the fun and the prizes.
The Halloween hop when everyone came in funny disguises.
Magic moments filled with lov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는데요.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는 반 총장의 한국 대통령 출마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유엔 사무총장이 어떤 자리이고 또 어떤 권한과 제약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
세계 대통령, 세계 최고의 외교관, 세계의 조정관, 국제연합 유엔의 주요 기구인 유엔 사무국의 수장, 유엔 사무총장을 일컫는 또 다른 표현들입니다. 1945년 10월 유엔이 창설된 이래 유엔이 다뤄야 할 문제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라는 가장 큰 과제부터 인권 보호, 테러와 빈곤 퇴치,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자연재해 등등 온갖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곳이 바로 유엔이고요. 그만큼 유엔 사무총장이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All the violence must stop. And there should be a political negotiation.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의 시리아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하고 있는 소리에 듣고 계신데요. 하지만 유엔 사무총장은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직책이라 불릴 만큼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희생양이라고 빗대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복잡다단한 국제사회의 역학 관계 속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기란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 헌장은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과 책임을 둘이 뭉실하게 명시해놓고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역할과 기여도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권한과 임기.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적인 권위와 명예가 부여되는 유엔의 대표로서 유엔 사무국의 모든 인사권과 행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유엔 사무국 직원이 4만 1,000명이 넘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또 국제사회에서 국가 원수에 준하는 예우를 받고요. 안보리나 경제사회 이사회 등 다른 유엔 주요 기관의 모든 회의에 참여해서 위임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Mr.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Distinguished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Excellencies, Honorable Ministers, Ladies and Gentlemen, each year at this time, we come together.
또 1년에 한 차례 유엔의 활동을 총회에 보고하는 것도 유엔 사무총장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엔 헌장에는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1946년 총회에서 초대 사무총장 임기를 5년으로 정한 이래 줄곧 5년 임기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연임도 가능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선출 과정.
과거에는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유엔 사무총장을 선출했습니다. 주로 강대국들이 아닌 중소국가에서 대륙별로 돌아가며 뽑는 게 암묵적인 관례였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9월에 유엔 총회가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 과정을 전면 공개하기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다소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엔 총회와 안보리는 193개 회원국의 후임 사무총장에 선출하려는 공고문을 발송해야 하고요. 회원국으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원국의 추천을 받은 후보는 자신의 이력과 또 앞으로의 청사진을 밝히는 일종의 청문회에 참석해야 하는데요. 현재 유엔에서는 오는 12월 말로 물러나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후보들의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여성 후보 5명을 포함해서 11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역대 유엔 사무총장.
1945년 유엔이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은 반기문 현 사무총장을 포함해서 모두 8명인데요. 이 가운데 5년 단임에 그친 사람은 초대 트리그베 리 총장과 6대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 2명뿐이고요. 나머지는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3선에 도전한 역대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4대 크루트 발타임 총장이 유일한데요. 하지만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실패했고요. 아직까지 3선에 성공한 사무총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대 사무총장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사무총장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꼽는 인물은 7대 코피 아난 사무총장입니다.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아난 총장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재임 기간 동안 국제사회가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에서 유엔의 비중을 다시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2001년에 유엔과 함께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7개월 후에 퇴임을 하면은 무엇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한국 내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저한테
지난 2006년 10월 한국인 출신 최초의 유엔 수장으로 선출됐던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제 두 번째 임기를 마치고 올해 말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퇴임 후 한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거라는 얘기부터 반 총장의 다음 행보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과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946년에 채택된 유엔 결의안도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결의안은 유엔 사무총장의 연봉과 임기 등에 관해서 명시해 놓은 겁니다. 특히 퇴임 후의 행보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많은 정부의 신임을 받는 직책이기 때문에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정부직을 제한해서도 안 되고 본인도 이를 거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권고사항으로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이에 따라서 반기문 총장이 퇴임 후에 어떤 행보를 거를지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세계 최고의 외교관으로 불리는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for the time being. For the time being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잘 들어보세요. Have you found a place to live after you graduate?
No, not yet. But I think I am going to live with my parents for the time being.
Ah, I see. 본문에서 제가 Have you found a place to live after you graduate? 졸업 후에 살 곳을 찾았니? 라고 묻자 제이슨은 No, not yet. But I am going to live with my parents for the time being. 아니, 아직. 하지만 당분간 부모님 집에 머물 예정이야. 라고 했습니다.
저도 아, I see. 아, 그렇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for the time being. For the time bein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ave you found a place to live after you graduate?
No, not yet. But I think I am going to live with my parents for the time being.
Ah, I see. Today's expression is for the time, T-I-M-E, time being, B-E-I-N-G, being, for the time being. If I were to describe how a situation will be for the time being, I mean it will be like that for a period of time, but may change in the future. So this expression simply means for the moment, at this time, for the time being은 당장은, 당분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길지 않은 앞으로 얼마간의 시간을 뜻하는 표현이죠. For a while, for some time도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In today's example, Jason tells me that he plans on living with his parents for the time being. 네, 본문에서 제이슨이 졸업 후 살 곳을 찾지 못했지만 당분간 부모님 집에 머물 거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No, not yet. But I think I am going to live with my parents for the time being.
라고요. 네, 이렇게 앞으로 얼마간의 시간을 의미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이 for the time being. For the time being 입니다.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더 익혀보겠습니다.
The gas station is closed for the time being.
은 주유소가 당분간 문을 닫는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 am not eating sweets for the time being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나는 당분간 단 음식을 먹지 않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ave you found a place to live after you graduate?
No, not yet. But I think I am going to live with my parents for the time being.
Ah, I see.
Let's review. For the time being means for a period of time. For the moment, at this time. For the time being. For the time being.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동남아 국가인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수도 비엔티엔에서 제7차 미국 라오스 연례 포괄적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의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국방부와 국제개발처 관리들을 이끌고 참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러셀 차관보와 라오스 외무부의 송펫 홍봉누앙 차관은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또 두 당국자는 오는 9월로 예정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라오스 방문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라오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양국 관리들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에서 라오스가 수행하고 있는 의장국 역할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과 동아시아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또 지뢰와 불발탄 제거와 처리에 대한 미국의 지원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발탄 제거와 처리는 라오스 국민의 삶과 경제의 중요한 문제라며 미국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 관리들은 인도차이나 분쟁 중 실종된 사람들의 유해 발굴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두 나라 당국자들은 또 5천만 달러 규모의 미국의 종합적인 라오스 경제개발 지원 계획 목표에도 합의했습니다. 라오스의 생펫부 장관은 라오스의 영양과 보건, 교육, 무역, 그리고 사법개혁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오스가 아세안 의장국을 맡고 있는 기간 중 라오스 관리에 대한 영어 등 미국의 연수 지원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라오스 관리들은 또 영내 문제와 국제적인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폭넓은 관계와 미국과 라오스의 건설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소식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확한 세계 뉴스를 만나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뉴스. 지구촌 오늘에서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뉴스는 아메리카 나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뉴스 속 용어, 뉴스 속 뒷얘기는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